누가복음 2번 메시지 머릿말 주제와 복음의 내용 두 번째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주제가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와 그분의 구원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구주이신 주 예수님이 신성한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인간의 본질을 지닌 사람 처녀에게서 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성을 둘 다 소유하십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 구주의 구원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볼 것입니다.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구원.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의 구원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한 구원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복음 비유들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으며 복음 사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 비유들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장에 이를 때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스스로를 높이고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낮고 천한 사마리아인이라 불리기까지 비방받은 주님 자신을 의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감상할 수 있는 이 단순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가장 높은 도덕 수준 안에 사셨음을 봅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고 주막에 데려가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 안에서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역시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의 구원을 예증합니다. 이 세 비유들은 하나의 완전한 세트를 이룹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인은 성령을 의미하며 사랑하는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비유들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찾고 구원하시며 받아들이는 데 동역하시는 삼일성을 봅니다.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사랑하고 여인은 잃은 동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어떤 독자들은 이 비유들을 단순히 사랑의 예를 든 것으로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나타난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삼일성을 묘사하려는 것이 그 서술에 있어서의 누가의 의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비유들에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 특히 사랑의 속성을 볼 뿐 아니라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있는 신성한 속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사례들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의 구원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복음 사례들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7장 36절부터 50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는 사례를 봅니다. 이 여인은 주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으로부터 멸시당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죄 많은 여인을 다루고 그 바리새인을 다루심에서 주님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따라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높은 수준을 계시하는 또 다른 사례가 삭개오의 사례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비록 악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사람 구주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에 그분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에게 반응하셨습니다. 사람 구주의 반응은 삭개오가 기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훨씬 능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삭개오가 사회에서 버림받고 경멸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와 함께 가셔서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대함에 있어서 사람 구주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사셨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행하셨습니다. 그 강도들 중 하나는 주 예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 사람 구주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들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도덕 수준을 지닌 사람 구주의 묘사를 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인간적인 미덕들과 신성한 본성을 소유한 한 사람을 묘사합니다. 사람 구주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적인 미덕들과 하나의 단위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로 인해 강화되고 풍부해집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 역시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되고 부여해진 인간적인 미덕들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땅에 계신 동안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생명은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합성체였습니다. 물론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 밖에서 이런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때로부터 그분은 믿는 이들 안에서 이런 생명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사람 구주가 여전히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생명,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합성체인 생명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합성체라는 것을 인식해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은 땅 위에서 사셨던 이런 생명을 이제 우리 안에서 살려 하십니다. 사람 구주에 대한 관점과 그분의 구원에 대한 관점. 우리는 주님께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생명을 예증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생명이 다른 복음 사례에도 나타나 있음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강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아무런 요구나 조건 없이 당신이 요청한 그 이상의 것을 즉시 당신에게 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당신은 아, 이 어떠한 사랑인가 라고 하며 감탄을 발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당신을 강도들에게 상처 입고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이 죽게 내버려진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불쌍히 여기고 당신을 구하려고 필요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사랑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와 그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읽는 동안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면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와 그분의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내용. 참되고 도덕적이고 완전한 사람이신 구주를 표현함. 누가복음은 구주를 참되고 도덕적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타락한 인류를 대상으로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참되고 도덕적이고 완전한 한 사람, 구원하시는 은혜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한 사람의 그림을 봅니다. 이 사람은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람 구주의 인성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킴. 누가복음의 내용은 사람 구주가 지닌 인성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 복음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것이 충만하고 건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실제적인 한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에 더욱더 감동받습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행하고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면에서 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참되고 온전하고 도덕적이며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시대적인 측면이나 유대인의 배경을 강조하지 않음. 이 복음의 내용은 시대적인 측면이나 유대인의 배경을 강조하지 않으며 그것을 강조하는 마태복음과는 대조적입니다. 복음 메시지들과 복음 비유들과 복음 사례들로 충만함. 누가복음은 많은 복음 메시지들과 복음 비유들과 복음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들은 4장 16절에서 20절, 7장 41절에서 43절, 12장 14절에서 21절, 13장 2절부터 5절까지에서 볼 수 있으며, 복음 비유들은 10장 30절에서 37절, 14장 16절부터 24절, 15장 3절부터 32절,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서, 복음 사례들은 7장 36절부터 50절, 13장 10절부터 17절, 16장 19절부터 31절, 19장 1절부터 10절,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 비유들과 사례들은 모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음 메시지들과 비유들과 사례들은 유일하게 누가의 서술 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여 이 복음 메시지들과 복음 비유들과 복음 사례들을 숙고한다면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류에게 쓰여짐. 누가복음은 일반적인 인류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 이것을 암시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유대적인 특징보다 이방적인 특징을 지님. 누가복음은 유대적인 특징보다 이방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대한 강한 암시가 주님께서 먼저 시돈의 과거를 언급하고 나서 수리아의 나아만을 언급하신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의 순서가 아닌 도덕성의 순서를 따름.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순서에 따라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순서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많은 독자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사례들이 마가복음에 와서는 다른 순서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순서에 따라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복음에서 역사의 순서가 아닌 도덕성의 순서에 따라 그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는 왕국에 관한 교리의 순서이고 누가복음의 순서는 도덕성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전혀 역사적 사건들의 순서에 따라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도덕성의 순서에 따라 쓰여졌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특별한 사례는 유다가 유월절 잔치를 떠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유다는 주의 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유다가 주님의 만찬에 참석했다가 나중에 떠났음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성경학도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제시된 서로 다른 관점들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교리의 관점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역사적인 사건들의 관점을 보며 누가복음에서는 도덕성의 관점을 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구조의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사람 구조와 그분의 구원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 이쯤에서 나는 우리가 의미하는 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성이고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 안에서 거룩하시고 그분의 행위 가운데 의로우십니다. 이 네 가지 속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될 당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이 그의 안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할 필요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안으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했다면 그때 하나님의 속성들인 사랑, 빛, 거룩함, 의로움 역시 사람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 빛, 의로움, 거룩함의 겉모양만 가졌을 뿐입니다. 사람이 그의 안에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속성들의 실제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취하는 데 실패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생활. 어느 날 하나님 자신이 예수라 칭하는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한 본질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창조하신 바로 그 본질인 사람의 본질로부터 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가지신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이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빛, 거룩함, 의로움의 겉모습을 지닌 사람의 본질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하나님 사람인 주 예수님은 신성한 모든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질과 모든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질의 합성체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합성체인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하나님과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합성인 생명을 소유하신 분의 생활입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말할 때 우리는 도덕성이라는 말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처음 두 장에서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봅니다. 특히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그분은 이러한 속성들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사람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창조될 당시 그에게 사랑, 빛, 거룩함, 의로움의 실제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의 실제는 사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이것은 창조를 통해 사람은 이러한 속성들의 형상은 가졌지만 그 실제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로 상징된 그분 자신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실제를 가지도록 그분을 그의 생명으로 취하기 원하심을 암시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생명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이 그러한 생명을 사는 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소유하신 주 예수님, 사람 구주께서는 땅 위에서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들을 지닌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계시된 중요한 문제입니다.